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전체적으로는 11절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11절서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그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캐나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이라고 얘기를 하죠. 크리스마스가 꼭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상기해 보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이라고 특별히 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지만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하여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올리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땡스기빙 날짜가 다르죠. 다릅니다. 캐나다가 훨씬 빠르죠. 캐나다는 10월 둘째 월요일이고 미국은 11월 셋째 목요일입니다. 캐나다 추수감사절은 그 기원이 분명치 않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떤 이는 1578년 탐험가 마틴 프로비셔라는 사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평양으로 통하는 북로를 발견하려 했던 프로비션은 잉글랜드에서 긴 여행을 하는 동안 폭풍과 빙산 뭐 이런 위험으로부터 생존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렸다. 이런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은 조금 명확한데 미국 플리머스라 그러죠. 플리머스 쪽으로 이제 이주한 청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인디언들로부터 배운 경작법을 통해서 옥수수 풍년을 거두게 되는데 이 큰 수확에 대한 감사를 계기로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1600년 초 1621년부터 감사하는 이러한 날을 지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역경을 이겨내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큰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많이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신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11절, 17장 11절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다른 때하고 다르게 이 부분을 읽을 때 11절에 제 눈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셨을까 하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길은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섞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하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좀 돌아가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서 여리고를 지나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정말 섞이기 싫어했고 그들을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신 듯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사역이 이때쯤에 이방인으로 역시 또한 향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을을 지나갑니다. 이 어떤 마을은 아마도 도시 진영 밖에 거하는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진영 밖에 어떤 큰 도시 밖에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도시 그 마을을 보면 거기에는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거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도 그 근처에서 머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을을 지나가신 것이죠. 거기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나병 환자 10명이 멀찍이 서서 떨어져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100걸음 떨어져 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 평균 보폭이 60cm 정도 됩니다. 그럼 100걸음이면 한 60m 정도 되나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m 정도니까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리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그 당시 그렇게 소문으로 유명했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정확히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곳을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병 환자는 깨끗한 사람들과는 역시 같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의 마을 내에서도 깨끗한 사람들과는 또한 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는 가까이 있지 못했었던 것이죠. 레위기 13장을 보면 44절에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여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철저히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의 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 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었어야 됐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병과 죄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과 같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연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의 구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10명의 환자들은 그 사람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나병에 걸려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었던 것이죠.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의 비유는 그래서 참으로 또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떨어진 것이 죄라고 했을 때 그 떨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놓아 소리쳐 부른 것이겠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 같은 것을 다뤘던 영화나 소설 등을 혹은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고귀했던 귀족서부터 하층민까지 한 방에 들어가 같은 곤욕을 치르게 되죠. 이때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본연적인 어떻게 보면 학력과 이전의 돈과 지위와 상관없이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 더 이상 그 안에는 이전에 있었던 사회의 지위 고하와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들이 이전 자기들의 배경과 지위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그들이 한 그룹이 되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한 무리가 되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지나가는 것을 떨어진 거리에서 보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들 열 명은 똑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말이죠. 긍휼은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나병의 치유였겠죠. 당시 불치병 나병은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여겨졌고 나병이 낫게 된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따가운 시선, 나병 환자로서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그 차별적인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고 이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병의 치유는 그들의 모든 것이었죠. 그들에게 나병의 치유는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나병의 치유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아주 간단히 그냥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이죠. 레위기 14장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이렇게 봐서 잘 살핀 다음에 제사장이 나은 그 사람들이 나은 것을 보면 의식을 치르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율법에 쓰여진 법을 그대로 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아직은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로 향해 가는데 가는 도중 그들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걸음으로 옮길수록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새로운 살이 돋아납니다. 썩었던 부분이 살아납니다. 몸에서 흐르던 농이 사라집니다. 빠졌던 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고 몸에는 활기가 돋는 그러한 자신의 변화되는 그러한 현상을 자기 몸속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즘 영화에서 특수 효과를 보는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썩었던 몸이 막 살아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열 명은 서로서로를 아마 바라봤을 것입니다. 기적처럼 그들의 일그러졌던 얼굴이 다시 복원되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는 기적을 서로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확인한 것이죠.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얼굴을 만졌고 아마 상대방의 얼굴도 만져봤을 것입니다. 모두 나병 환자였지만 그럼에도 사실 왜 상대방이 징그럽지 않았겠습니까? 만지기도 싫었겠죠. 이제는 그러한 일그러진 모습들이 사라지고 예전의 모습이 살아나게 됨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수년간 알았던 상대방의 얼굴, 그 일그러졌고 썩어 문드러졌었던 얼굴은 없어지고 깨끗하고 잘생긴 얼굴이 내 앞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공중공중 뛰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겠죠. 그들은 율법이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아주 힘에 넘쳐서 말이죠. 기쁨에 넘쳐서 말이죠. 그들은 모두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이 아마 많아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만날 일, 같이 놀 일, 친구를 만날 일,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일, 이 등등이 머릿속에 휙휙휙 지나가면서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그러한 일들이 머릿속에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열 명 모두 뛰듯이 걸어서 제사장으로 향해 가는데 그 중 한 명이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무언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는 하늘을 쳐다봤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자기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뜨겁게 내비치는 햇빛이 눈에 부셔서 손으로 눈을 가린 채 하늘을 바라봤을 수도 있겠죠. 완전히 달라진 하늘. 그 하늘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 하늘. 하늘을 본 지 얼마 만인가. 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지가 얼마 만인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제사장으로 향했던 걸음을 돌이켜 아까 왔었던 곳으로 다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앞에 가던 아홉 명은 뒤돌아 소리칩니다. 야, 너 미쳤냐? 어디 가냐? 우리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고 하고 소리쳤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한 명은 고침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한 명의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에게로 간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정 감사를 올립니다. 성경은 여기서 매우 강조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16절에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10명의 구성을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특히 18절에 예수님의 말씀도 더해져서 본다면 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쓰여져 있으니 여기서 한 명만이 사마리아인 타국인이고 나머지 아홉 명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주요한 시점을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신약의 믿음은 형식보다 본질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하고 친한 일곱 명의 친구들과 그 산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밥도 해먹고 즐거운 시간을 거기서 보냈죠. 고등학교 2학년 때였었는데 그 산에는 계곡이 있었는데 조그만 폭포도 있었습니다. 꽤 큰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서 수영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물이 너무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개발이 되었거나 오염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 물이 너무 맑아서 그 물을 그냥 직접 그냥 바로 퍼마셨었어요. 거기서요. 너무너무 맑아서요. 너무도 시원하고 물맛이 아주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는데요. 제 그 친구 중에 좀 고지식한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같이 수영을 하는데 놀다가 이렇게 수영하면서 놀았는데 가슴까지 몸을 물에 담근 채로 목이 말랐는지 물을 마시는데 컵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몸은 담근 채 컵으로 떠서 몸을 담근 물에 그 물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인상적인데 그냥 얼굴을 담그면 마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담그면 마시면 되는데 컵이 왜 필요한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마 물은 컵으로 마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물이 본질이기에 물까지 가는 형식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입을 바로 물에 대면 되는 것이지 몸을 담근 물에 굳이 컵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는 물에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컵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컵의 형식이 중요했죠. 어떤 컵을 사용했는지, 어떤 자세로 마셔야 했는지 등등.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컵에만 관심이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컵에 대한 조항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컵을 없으신 것입니다. 생수인 자신에게로 바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컵은 필요 없다. 그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에게는 컵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러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자기 몸이 깨끗해졌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제사장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 타국인은 나병 환자는 가다가 뭔가 생각이 다르게 들었습니다. 아 잠깐, 내가 왜 고쳐졌지? 누가 고쳤지? 그분은 누구지? 누구에게 내가 정말 먼저 감사해야 되지? 하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발길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음을 돌려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는 마음을 돌려 형식의 믿음에서 예수님으로 향하는 본질의 믿음으로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렇게 간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던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제사장의 깨끗해짐의 선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전에는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돌리는 것이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하고 말이죠. 그는 발길을 돌려 예수님께로 갑니다. 저는 그 나병 환자가 어디까지 갔다가 얼마 만에 예수님께로 돌아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래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기다리시는 예수님. 하여튼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요.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동시에 그 기적에 대한 감사를 예수님께 돌리는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하고 말이죠. 그는 그의 자신의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케 된 것이죠. 온전케 됨은 나병 그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병의 고침받음은 구원의 표적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몇 번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걸어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옛날부터 크게 와닿던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대목이었습니다. 저에게. 수많은 무리를 사람들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자신을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면서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밝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것이죠. 그 여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주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주위에서 같이 만졌던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제가 믿기로 그녀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 전에 이렇게 분명히 믿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진정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나는 이분을 구원자로 믿고 내 병을 그래서 낫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하고 손을 댄 것이죠. 그녀가 손을 대기 전에 이미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녀가 병이 나은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결과인 것이고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온전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위 컵이 중요했습니다. 컵에 해당하는 나병의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선포를 받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는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누구에게 진정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누구에게 머리를 진정 숙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던 그들은 피상적인 형식의 중요함을 두었었고 그래서 피상적인 나병의 고침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껍질만을 고침받은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발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저는 내 안에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사는 올바르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10개의 기적과 같은 고침을 받았어도 우리는 한 개의 감사만을 올리고 9개는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그 일이 해결되었거나 잘된 피상적인 결과에 만족하여 그 일들 뒤에 계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의 영광과 주님께로의 감사를 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10명의 무리와 함께 있던 그 타국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자신을 살피며 기적같이 되살아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경이롭게 이 새살이 돋아나는 새 생명의 순간을 느끼며 본질적인 감사의 대상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 최근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된 일, 나의 노력과 돈을 들여서 해결됐던 일, 아팠다가 나았던 일, 무탈하게 어려움을 이겨낸 일,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간 일 등등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연히 여기고 감사가 없었다면 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돌아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일들을 돌아보고 크던 작던 일들을 생각하여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을 돌려 나를 낮추고 주님께 믿음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믿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닌 현실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믿습니다. 내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갖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올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특히 이 추수감사절 때 더욱 감사의 의미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 해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가족을 건사하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지붕을 주시고 이런 생활을 하게 해주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돌아보는 그래서 감사를 올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바른 마음의 올바른 감사,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감사가 아닌 컵이 중요한 것이 아닌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